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무 설교를 사랑에 대한 주제에 맞게 너무 많이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던 것을 좀 멈추고 기도에 좀 집중했대요.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교회 교인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니?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니? 이렇게 귀에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대요. 아,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거 날마다 해도 모자람이 있겠구나. 모자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흔하고 흔한 포스터에 보면 늘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었는데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포스터 문구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요. 예.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잘못된 편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필수이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필수이고 사랑은 선택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예.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믿음은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맞지요? 아멘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에서 일관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일관된 공통점이 뭐냐? 구원은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사랑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의 명령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의 모본을 발견할 수 있고 왜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째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명령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을까요? 사랑하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서로 사랑해 볼래?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왜 명령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내 이성이 용납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따라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항상입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막연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뜬구름을 잡지 않아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섬김에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섬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누가 섬기느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섬기면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생각하면 먼저 섬기면 돼요. 먼저 섬겨주고 먼저 세워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참 사랑은요, 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줄 때 참 사랑이라 말합니다. 조건을 붙이고 어떤 대가를 붙이고 그러면 그것을 참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상대해 주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말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친구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친한 친구 사이는요, 웬만한 허물은 다 덮고 지나갑니다. 웬만한 어떤 실수조차도 다 용납해 줍니다. 다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사사건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상전과 종의 개념 속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집니다.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성도를 바라볼 때 종을 바라보듯 보듯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서는 사랑이 실천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결국 사람을 보는 그 시각, 사람을 보는 그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인들에게 편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단에서 편지가 와서 조금 불쾌하시고 또 기분이 좀 찜찜하시고 그러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집에 편지 안 왔다고 그것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천지가 나도 무시하냐? 뭐 이렇게. 이 못된 것들이 나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예, 무시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거 가지고 뭔가 고민이 빠지고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천지 이단이 하는 교묘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한 분도 어려움 겪지 마세요. 그냥 오면 무시해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세요. 그거 펴서 읽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읽어봤자 읽을 거리도 없어요. 내용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읽어봤단 얘기지요. 예? 읽어봤단 얘기. 꼭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읽어도 읽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시거든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최근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 관련된 그 기간에 알아보니까 이만희가 아주 발악을 합니다. 천주교, 개신교에 있는 모든 요람 또는 이메일 다 수집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그것을 다 그걸 모집을 해서 다 발송을 하는 거죠. 편지 발송을. 예. 참 이런 교묘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경계할 대상이고 대적할 대상이에요. 신천지 이단은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대적할 대상. 이들을 용납하게 되고 이들을 놔두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미혹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말씀 교육을 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편지가 와도 그거 갖고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믿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앞으로 믿음 안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를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주님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를 때에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참 사랑은 결국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원수가 따로 없을 만큼 힘들게 할 경우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논쟁으로 흐르기 쉽고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면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길거리에 이렇게 노점 이렇게 파는 분들 보면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특히 저녁 때쯤 되면 또 더군다나 날씨가 구지고 또 별로 좋지 않을 때 노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러면 꼭 사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되게 지금 할아버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얼른 팔고 가세요. 제가 다 이렇게 사드리고 이렇게 사드리면서 그냥 빨리 들어가세요. 가셔서 맛있게 저녁 식사하세요. 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많이 고생스럽지요. 힘내세요. 예, 빨리 들어가서 맛있게 저녁 식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드려요. 별로 집에는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져가면 별로 구박만 듣지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런데도 사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물건값을 깎을 수가 없어요.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절대로 노점에서 이렇게 물건 조금 내놓고 판매하는 분들 그 물건 사가면서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깎으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냥 드리세요. 어쨌든 첫째는 깎아달라는 얘기는 못해요. 두 번째는 물건이 상했어도 뭐라고 얘기 못해요. 그냥 감사함으로 갖고 나가요. 자, 그렇다면 뒤돌아서서 가는 저를 보면서 그 할머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 믿는 것이 멍청하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믿음이 가짜예요. 내 믿음이 진짜라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동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사랑할 줄 몰랐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야고보 시대는 커다란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들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났을까요? 견딜 수 없는 핍박 때문에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시대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순교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냈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래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변화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 변화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그것은 뭐냐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회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덧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의 촛대요, 부흥의 촛대요, 축복의 촛대입니다. 이 부흥의 촛대, 이 축복의 촛대, 이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에 실천하던 그때를 다시 회복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열매는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고 있진 않은지, 혹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허탈한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결국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신실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심지어 온갖 말로 조롱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사랑이 안 되고 왜 자꾸 용서가 안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내 원수를 친구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게 무관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끌리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하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문을 넓게 여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복음을, 신앙생활을 그저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자연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사랑이라는 열매를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구원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스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도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으로 믿으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열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기 죽고 깨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죽고 깨.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됩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 보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